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당국이 방콕 관광지 폭발 사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프라유차노차 태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어제 폭발 직전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에는 한 남성이 힌두교 에라완 사원 주변 벤치 의자에 배낭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폭발은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고 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앞서 이번 공격에 파이프 폭탄이 이용됐다며 이는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를 뒤흔들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방콕 강변에 위치한 철도역 인근에서 또 다른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형 폭탄 한 개가 교량에서 강물 아래로 떨어진 뒤 폭발하면서 물줄기가 위로 치솟았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폭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말레이시아인 4명과 중국인 3명, 홍콩인 2명, 싱가포르와 필리핀인 각각 1명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6일 악천후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탑승자 5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현장에 도착한 수색구조팀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색팀은 어제 트리가나 항공 267편 추락 지점에 급파됐지만 우거진 삼림과 험악한 지형 등으로 인해 오늘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객기 본체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인 등 인터넷 블로거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용의자 3명이 6개월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신속행동부대 대변인은 오늘 불법 이슬람 과격단체 안사룰라 방글라팀 요원인 영국계 투히두르 라흐만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써온 미국인 아비짓 로이 씨를 공격해 살해한 데 이어 3개월 뒤인 지난 5월 또 다른 인터넷 블로거 아난타 비조이 다스 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보다 6.15% 떨어진 3,748.16으로 마감했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도 6.58% 하락했으며 홍콩 항셍지수도 1.43% 내려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 방식으로 1,2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은 최근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증시 부양을 위한 노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 퍼진 것이 증시 폭락의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과 일본, 태국의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에 기밀 자료가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무부가 어제 정보당국의 검토를 거쳐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지금껏 약 5%만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잠재적으로 기밀 자료가 담긴 이메일이 30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자택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슈에만 국회의장이 최근 여당 대표직에서 전격 경질된 데 대해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에서 슈에만 의장이 통합단결발전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만 의장 축출 작업이 한밤중에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원직 퇴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은요, 뭐 이제는 두 마리 필요 없을 만큼 이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으로 참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이 한 10대 소년이 이 스마트폰 덕에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헬리콥터도 타는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 달 전엔 갈비뼈도 부러지고 신장도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이 지난달 초에 이 소년이 집에서 트럭을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만 트럭을 지지하던 도구가 부러지면서 트럭에 깔린 거죠. 집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 눈에 띄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부상을 입었던 터라 옴짝달싹 못하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주머니에 꽂혀있던 손전화의 음성 명령 기능 덕분에 911 응급센터에 전화를 해서 구조됐습니다. 당시 이 소년이 Siri 911에 전화해 라고 외쳤고요. 이 음성을 인식한 전화기가 911에 전화를 걸었던 거죠. 이 전화를 받았던 안내요원을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트럭에 깔렸다고 하는 소년이 주소를 외치면서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바로 구급차를 출동시켰습니다. 이 애플 회사의 대표 상품인 손전화 아이폰의 기능 가운데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요. 음성으로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좀 해라고 하면 이 음성이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걸어주고요. 문자도 보내줍니다. 자명종을 맞춰놓고 싶어라고 하면 몇 시에 맞출까요? 하고 묻는 식으로 아주 똑똑하게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지요.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플 회사가 아이폰의 그 음성 명령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훌륭한 가상 비서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가상 비서 이름이 바로 시리입니다. 예, 만약에 이 소년이 그 상황에서 시리마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참 손전화의 진화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3도에 구름 조금 끼었는데요. 오후에 한 차례 소나기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에서 24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신의주 오후에 흐리고 22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22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제이슨 무라지의 노래 Be Honest 골라봤습니다.
오케이 고 Go hang your heart on any tree. You can make yourself available to anybody. 'Cause every living person knows you are a prize. Whichever way you go, I'll be easy to find.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For much, be honest. Think of this song as a promise. You can do what you want.
you decide you want to move into a new stage, deleting me from pages in your mission statement. My love is unconditional, make no mistake,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Your heart has to say about me. There's no dotted line to sign away your freedom. I'll acknowledge you for what you do to keep strong. I'll always get behind you, don't get me wrong.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Just be honest with me. Who we are when love is what it wants to be. We are free and we are having the best day ever by far. Yes, we are.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에 사용한 이메일 가운데 수백 건의 기밀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국세청 IRS 웹사이트 해킹 규모가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또 미국의 디즈니사가 영화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최대 규모의 테마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기밀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무부는 어제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이메일 1,500여 건 가운데 잠재적으로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메일이 30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무부가 연방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 1월까지 클린턴 전 장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요.
네.
그 가운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공개한 이메일에 이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그 뒤 여러 정보기관과 협조 아래 이메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문제의 이메일 305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정부 공식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보안성에 관해서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약 6만 건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말했고요.
네.
그 가운데 절반은 사적인 이메일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메일 3만여 건만 국무부에 제출했는데요. 그동안 클린턴 전 장관은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이오와주에서 유세를 펼치면서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메일 논란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보기관 담당 감찰관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에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방 감찰관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 40건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두 건의 1급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감찰관이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FBI가 수사에 들어가 결국 클린턴 후보가 서버, 그러니까 이메일을 관리했던 컴퓨터를 최근 FBI에 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클린턴 전 장관은요,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이 이메일 문제로 순탄할 것 같았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라든가 엘고어 전 부통령이라든가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존 케리 현 국무장관 역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 초반에만 해도 그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가장 안전하고 또 대중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최근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도는 그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이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클린턴 후보 뒤를 따라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후보는 가는 곳마다 많은 대중을 끌어모으면서 지명도와 함께 그 지지도까지 높여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첫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율이 또 클린턴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일단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여전히 클린턴 후보에게 큰 폭으로 뒤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 경선 후보로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한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 역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샌더스 의원이 급진적인 면을 보여서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의 마음은 사고는 있지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시각은 이 샌더스 의원을 민주당 대표로 하는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서 언급된 바이든 부통령이나 고어 전 부통령 또 케리 국무장관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이 세 명은 일단 인지도 면에서 이 클린턴 후보를 대체할 만한 인물들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네.
이 고 전 부통령이나 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경험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또 이 대선 출마를 두 사람이 주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미 다들 한두 번씩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를 한다면 정치인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저한다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또 다른 인물들까지 거론되는 걸 보면 클린턴 후보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물론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클린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택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가 상당히 확고하고요. 또 민주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예비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몇 개월이 남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누군가 지금 경선에 뛰어들어서 클린턴 후보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내 그 웬만한 자금책들은 이미 클린턴 후보를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선거 운동을 도와줄 인재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뭐 새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반짝 주목은 받을 수 있겠지만 클린턴 후보에게 대적하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후보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지지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네.
따라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후보가 현재 민주당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요. 미 국세청 IRS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그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해킹 규모가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3배가량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5월에 국세청은 해커들이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세청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접속해서 11만 4천 명에 달하는 미국 납세자 정보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검토 결과 추가로 22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전체 피해자 규모는 3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또한 그 접근하려다가 실패한 경우까지 합치면 이 전체 피해자 규모가 6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해킹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을 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 이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빼갔을까요?
네, 문제가 된 것은 그 납세자들이 이전에 제출한 세금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이 국세청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인데요.
네.
해커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이 다른 데서 훔친 정보를 이용해서 이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 정보에 접근을 했고요.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하는 식으로 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아간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올해 세금 보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허위 세금 보고가 이 15,0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5월 국세청은 이 같은 허위 보고서로 환급해준 금액이 약 5천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이 웹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예, 그러면 해커가 누군지 배후는 있는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에 국세청은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해킹 용의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많은 납세자 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국세청이 어떤 대책을 공개했습니까?
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보고 기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며칠 동안 개인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편지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네.
또 새로 개인 비밀번호를 발급해주고 무료로 신용정보 관리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요. 문을 연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다고 하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 디즈니공원 안에 스타워즈 테마공원이 들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즈니사가 먼 은하계의 얘기를 담은 영화 스타워즈를 주제로 거대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사의 밥 아이거 최고 경영자는 D23 팬 엑스포라는 디즈니 행사에 관련해서 참석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플로리다주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월드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약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스타워즈 랜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조성되는 스타워즈 랜드가 이 한 가지 주제로 조성되는 테마파크, 이 놀이공원으로는 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이거 최고 경영자는 영화의 흥미진진한 장면을 넓은 테마공원에서 그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원에는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과 전투용 로봇인 드로이드가 돌아다니고
네.
또 관람객들이 영화 속의 우주선인 밀레니엄 팰콘을 직접 조종해볼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스타워즈 테마공원이 화제가 되는 이유가요. 스타워즈라는 영화 자체가 미국인들한테 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음악 잠시 들어보시죠. 스타워즈는 영화 제작자이자 각본가 또 영화 감독인 조지 루커스의 6부작 영화 시리즈, 그러니까 연작인데요.
네.
1977년에 처음 첫 편이 나온 이후에 30년에 걸쳐서 6편이 차례로 제작됐습니다. 스타워즈가 개봉될 때마다 이 어린 시절 스타워즈의 추억을 가진 미국인들은 가장 먼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등 이 스타워즈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서 이 미국 대중문화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는 12월에 그 에피소드 7편인 깨어난 포스 편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타워즈가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디즈니랜드에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시설들은 이미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랜드는 1987년부터 스타워즈 영화를 주제로 한 놀이기구와 오락시설을 운영했고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개봉할 때마다 이를 재단장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 곧 개봉을 앞둔 에피소드 7에 맞춰서 또다시 또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디즈니사가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쥐가 주인공인 만화로 시작해서 지금 뭐 이런 대형 공원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2012년에 이미 스타워즈 제작사인 루커스 필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따라서 스타워즈를 활용한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겠냐는 예상은 벌써 나왔는데요.
네.
이 월트 디즈니 공원과 리조트의 밥 차펙 회장은 또 다른 인기 만화 영화인 토이스토리의 영화 장면이 그대로 담긴 이 토이스토리 랜드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디즈니 측은 현재 3D 3차원 그 입체 영화로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한 영화 아바타를 주제로 한 아바타 월드를 건설 중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뉴스를 듣다 보면은요, 종종 무슨 싱크탱크 주체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었다 이런 보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싱크탱크 용어부터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싱크탱크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 싱크탱크는 영어 탱크와 탱크 이 두 글자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탱크는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탱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군용 전차 같은 걸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이나 가스 같은 걸 담아놓는 커다란 통도 이 탱크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탱크를 말 그대로 직역한다면 생각을 담아놓은 탱크쯤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싱크탱크를 두뇌 집단 혹은 지식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달리 말할 때 두뇌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싱크탱크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기술, 문화 등 이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고급 두뇌 집단,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게 언젠가요?
예,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사용된 건 195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기관들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는 1910년에 세워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입니다.
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라면은 미국의 철강왕으로 불리는 이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재단이죠.
맞습니다. 1910년에 75세 생일을 맞은 카네기가 $10,000,000를 기부해서 세운 재단입니다. 1970년부터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인 Foreign Policy를 출판해 오고 있는데요. 이 두 달에 한 번씩 출간되는 이 Foreign Policy는 미국 외교협회가 역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Foreign Affairs와 함께 이 국제문제 전문지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 싱크탱크가 얼마나 있나요?
예,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 싱크탱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는 대학과 대학원 산하에만 해도 수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을 무조건 다 싱크탱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싱크탱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전문 연구원들이 두루 포진했고요. 수백억 달러 연구비로 사용하면서 각종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전 세계적으로는 약 7천 개의 싱크탱크가 있고요. 미국에는 그 가운데 1,800개 정도의 싱크탱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몇 곳만 짚어보도록 하죠.
예,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싱크탱크 기관은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도 꽤나 익숙한 이름의 연구소일 텐데요.
네.
예,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에 세워진 정부 연구소와 두 개 연구소를 합병해서 미국의 사업가인 로버트 브루킹스가 설립한 사회과학전문연구소입니다. 이 밖에 후보재단, 20세기재단, 미국 외교협회 등도 다 20세기 초에 세워진 대표적인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네. 이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친 후에는요, 특히 경제전문연구소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탓이 컸던 거겠죠.
네.
예,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경제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런 싱크탱크 가운데 대표적인 싱크탱크로는 경제개발위원회와 세금재단이 있습니다. 또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는 1946년에 세워진 랜드 연구소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또 한반도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도 있죠.
예, 헤리티지 재단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973년에 설립됐으니까 예, 앞서 소개해드린 브루킹스 연구소에 비하면 꽤나 늦은 편이죠.
네.
예, 미국에서는 이 민주당 정권이 1970년 초까지 약 40년간 정권을 주도해 왔는데요. 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에 반발해서 진정한 보수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연구소가 바로 이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네.
예, 민주당 정권에서 오랫동안 정책과 의견을 제시해온 브루킹스 연구소와 이 헤리티지 재단은 그 성격이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으로 이 분명하게 나뉘어져서 이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이 두 연구소가 거론되곤 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싱크탱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브레인, 고급 두뇌들의 집단인 만큼 싱크탱크가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이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같은 유명한 싱크탱크들은 행정부 관리나 의회 의원들에게 정책 자문을 할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정부의 주요 보직을 맡는다든지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싱크탱크 전문가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 싱크탱크들이 공공정책, 과학기술이나 사회과학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카네기 재단처럼 교육문화 분야에 광범위하게 공헌하는 싱크탱크들도 많습니다.
네.
예, 카네기 재단의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원 외에도 미술관, 음악당, 박물관 등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실제적인 문화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싱크탱크의 운영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예, 미국 싱크탱크는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 등의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정부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 산하 싱크탱크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주로 국방 분야를 연구하는 랜드 연구소의 경우는 연방정부로부터 수주받는 연구 계약이 80%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곳은 전체 운영비의 80%는 각종 재단이나 기업, 개인들로부터 나온 기부금이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정부와 관련된 기부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가요, 매년 싱크탱크의 영향력, 업적, 연구 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 싱크탱크 기관들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곤 하는데요. 이 상위권에는 주로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2014년 전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기관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꼽혔고요. 그 뒤를 영국의 채텀하우스가 잇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3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4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7위 랜드연구소, 8위 미국 외교협회 등 이 10위권 안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6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거의 매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이렇게 축적된 지적 파워, 두뇌 집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싱크탱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연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Smashing Pumpkins가 부릅니다. Landslide 감상해 보시죠.
Landslid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영화 아미스타드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난 1997년에 감독한 영화 아미스타드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미국 법정에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강제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에 고향으로 가다가 미국 해군에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이어지나요?
네,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두 번째 시간으로 노예제 폐지론자인 루이 스테판과 테오드르 조드슨,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젊은 변호사 로저 볼드윈이 1심 재판에서 흑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The case is much simpler than you think, Mr. Tavin. It's like anything, isn't it? Land, livestock, heirlooms, what have you?
Livestock.
Yes. Consider.
사건을 맡기로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로저 볼드윈은 루이 스테판 그리고 테오드르 조드슨과 함께 흑인들을 변호할 전략을 짠다. 볼드윈은 흑인들을 화물로 정의하고 변론하면 살인이나 해적 혐의를 적용하기가 힘들 재판에서 이기기가 수월하다고 설명한다.
It is our destiny as abolitionists and as Christians to save these people. These are people, Mr. Baldwin.
하지만 백인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이는 루이 스테판은 볼드윈의 말에 발끈하면서 흑인들은 화물도 가축도 아닌 인간이라고 반박한다. 테판은 그러면서 아미스타드 흑인들을 구하는 것은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기독교도인 자신의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And this is Professor Gibbs, a linguist.
Good call. Boom, yeah.
Keep talking. Get them to talk.
결국 변호를 맡기로 한 볼드윈은 감옥에 갇혀 있는 흑인들을 만나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쓰는 말인 맨데를 전혀 모르는 볼드윈은 흑인들로부터 변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지도 못합니다.
Open your mouth. Of course he doesn't understand what I'm saying because he doesn't speak English. Abra su boca.
Bumno somun burka. Uno sera burka dum.
Doesn't he understand that? I thought he was born on a Cuban plantation. That's what they're all saying.
이런 상태에서 볼드윈은 아미스타드 흑인들이 원래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볼드윈은 흑인들이 스페인 말을 쓰는 농장에서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Your Honor, I represent the interests of Señors Ruiz and Montes.
I remember.
I have a bill of sale issued in Havana for the purchase of slaves.
I remember that too.
하지만 아미스타드 호에서 살아남은 선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흑인들이 쿠바에 있는 농장에서 태어난 노예라면서 이들의 스페인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다.
I need to prove where you're from.
Mi longo bicche che mi amo bueno.
How are you supposed to tell me I?
재판이 진행되면서 흑인들의 우두머리 싱케와 볼드윈은 서로 의사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싱케는 손짓 발짓으로 자신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 볼드윈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한다.
These papers, and I shall ask you to examine them, are portions of ship's manifest I retrieved from the Amistad yesterday.
흑인들이 원래 태어나면서 노예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볼드윈과 조드슨은 항구에 매여 있던 아미스타드 호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볼드윈이 배 아래 갑판에 숨겨져 있던 서류 하나를 찾아내는데요. 이 서류에는 화물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This is part of the cargo manifest of a Portuguese vessel, the notorious transatlantic slave ship, the Tacora. The Tacora.
이 서류에는 아미스타드 호에 있던 흑인들이 원래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왔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시에라리온 등지에 서아프리카에서 잡은 흑인들을 포르투갈 국적의 노예선 테코라호에 태워 쿠바로 데려온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엘티스 교수는 당시 포르투갈이 주도적으로 노예 무역을 행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합니다.
Transatlantic slave trade over three and a half centuries. It was
대서양을 무대로 한 노예 무역은 거의 350여 년 동안 성행했습니다. 이 노예 무역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업자들이 종사했는데 여기서 절대 강자는 역시 포르투갈과 영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에서 영국은 대서양 북쪽을 그리고 포르투갈은 대서양 남쪽을 지배했죠.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807년에 영국이 노예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같은 해에 노예무역을 금지하죠. 그런데 1839년에 아미스타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오는 영국의 보호령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곳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예무역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감시를 피해서 노예무역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딩기부아. 다이구. 지마이부아.
How is that possible? A chief cannot be replaced.
I can't explain it in any way that you would understand, Sinkei. Or me for that.
아미스타드 호의 흑인들이 노예 무역이 금지된 시에라리온에서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볼드윈은 시에라리온 출신으로 미국에서 살던 사람을 찾아내 통역으로 삼고 싱케와 대화를 시도한다. 마침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싱케는 자신이 고향에서 미국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털어놓는다. 자신의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살던 싱케는 어느 날 갑자기 흑인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혀 시에라리온에 있는 롬보코 요새로 끌려간다. 잡아온 흑인들을 모아놓는 비밀 요새인 롬보코에서 싱케는 다른 흑인들과 함께 포르투갈 배 테코라로 옮겨지고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테코라호에 갇혀있던 흑인들은 가진 고생을 합니다. 싱케는 당시 노예선에서 겪은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볼드윈에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가 노예선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워서 식량이 모자라자 선원들이 흑인들 가운데 절반을 대서양에 그대로 수장시키는 장면입니다.
테코라호에서 살아남은 흑인들은 드디어 쿠바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싱케를 포함한 흑인들은 한 농장에 팔리고 이들은 다시 스페인 국적의 아미스타드호에 옮겨져 팔려갈 농장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아미스타드호 선원들은 흑인들이 쿠바에서 태어났다고 조작하려고 흑인들 한 명 한 명에 스페인식 이름을 붙여준다. 이렇게 시에라리온에서 포르투갈 배로 그리고 다시 쿠바에서 스페인 배로 갈아탄 흑인들은 결국 쿠바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But all is not lost. Yes, the jury appears disposed towards freeing them, but juries can be dismissed.
They can?
But I believe we must go further and remove the judge.
We can do that.
재판이 정부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급해진 벤 뷰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써서 판사를 자기 입에 맞는 사람으로 바꾼다. 벤 뷰렌 대통령의 이런 조처는 노예들을 돌려달라고 끈덕지게 요청하는 이사벨라 여왕과 흑인의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미국 남부 지역을 생각한 것이었다.
Freemen from the British Protectorate of Sierra Leone and their illegal transportation to the New World, as described by Sinke, is not unheard of, is it?
Not even unusual, regrettably.
Well, what if anything? In his account of his ordeal, do you find believable?
하지만 흑인들이 원래 노예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자 검사 측은 궁지에 몰립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해군 장교 한 명이 법정에 서는데요. 이 장교는 시에라리온이 영국의 보호령으로 이곳에서는 노예 무역이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에서 감시를 피해 몰래 노예 무역을 하는 곳이 있다고 증언하는데요. 그러자 검사 측은 노예 무역을 하는 요새를 직접 봤느냐면서 이 장교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법정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Give us us free!
If we are to have any semblance of order in this court, Your Honor.
Give us us free! Give us us free!
바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신케가 영어로 Give us free, 즉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판사는 물론이고 재판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감동적으로 지켜봅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판사는 고심 끝에 흑인들이 아프리카 태생이라고 판단하고 이사벨라 여왕과 두 미군 해군 장교 그리고 생존선은 두 명의 소유권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그러면서 판사는 흑인들을 즉시 풀어주고 거짓말한 선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다.
자, 드디어 힘겨운 법정 싸움 끝에 아미스타드 흑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변의 압력을 의식한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상급 법원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자,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지요?
네, 다음 시간은 영화 아미스타드 마지막 시간으로 1심에서 승리한 흑인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법정투쟁을 벌이고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영어 표현은 work for peanuts. work for peanuts입니다. You know, Americans like people in other countries, yes, even North Korea, always want more money. Well, one way people express this is by saying that their jobs do not pay enough. And a common expression is, I am working for peanuts. I met Dan and Paul, who said they were working for peanuts. 그럼 댄과 펄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ork for peanuts이죠. 잘 들어보세요.
Like I said, why don't we have any money?
Because we work for peanuts.
That's right.
If we got a better job, we could
make ends meet.
But we work for big peanuts.
That's right.
댄과 펄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댄은 펄에게 Why don't we have any money? Why don't we have any money? 왜 우리는 돈이 별로 없지? 라고 물어보니까 폴은 Because, 왜냐하면 We work for peanuts. Because we work for peanuts. 월급을 쥐꼬리만큼 받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지금처럼 쪼들릴 정도는 아닐 텐데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work for peanuts 인데요. To work for peanuts means to work for very little money or to work for little to no pay. But people aren't really paid in peanuts. They're paid in money. So this is a good expression to use when you're basically getting paid very little for what you do. 네, work for peanuts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한다 라는 뜻이죠.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You know how in a circus, elephants are given only small peanuts after they perform a trick, right? 왜 서커스에서 코끼리는 열심히 재주를 부리고 땅콩 정도로 만족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받아야 할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할 때 또는 아주 적게 받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Work for peanuts. Work for peanuts.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한다를 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don't we have any money?
Because we work for peanuts.
That's right.
If we got a better job, we could
make ends meet.
But we work for big peanuts.
That's right.
네, 오늘의 영어 표현, work for peanuts.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한다. work for peanuts.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캐런 안의 노래 슈가마마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need a serious car and some girl with a plan. So take me for a ride, you can surprise me. Somewhere in the wild, you can lay down beside me. You know I need a special friend, and I got dollar bills to spend. Sugar mama, sugar, I can give you what you nee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227년 8월 18일 오늘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를 평정한 몽골 제국의 시조 칭기스칸이 사망했습니다.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은 베어즈진 태무진으로 그는 1162년경 몽골의 한 작은 부족 주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하지만 그가 어렸을 적 타타르족에게 살해당했고 그의 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태무진은 결국 1188년 타타르족을 멸망시키고 몽골 부족을 통일합니다. 이때 태무진은 몽골 시족의 추대로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이어 금나라를 공격하는 등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어 아시아에서 인도, 유럽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 그는 1227년 오늘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Today, almost eight centuries later, the burial place of Genghis Khan remains undiscovered.
역사학계의 미스터리로 불리는 칭기스칸의 숨겨진 무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오늘 북한군이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장교 두 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9명의 병사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당시 한국인 노무자 5명은 공동경비구역 유엔군 측 제3초소 근처에서 미루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군이 이들에게 나뭇가지를 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미군 장교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군 20명이 곡괭이와 도끼 등을 들고 와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은 곧바로 한국에 전투비행단을 보내는 등 전투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유감의 뜻을 담은 각서를 유엔 군축 대표에 전달하자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1976년 오늘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과 북의 분할 경비로 바뀌게 됩니다.